매기 성경 강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마음과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 그 왕 앞에서 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거죠. 거기서 변론하는 그런 모습. 이 벨릭스는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틈을 타서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틈을 탈 생각을 안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위에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 받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들은 장차 있게 될 심판 때에 여러분 앞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다면 장차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심판이란 말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벨릭스와 드루시라 역시, 그러니까 그 아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다면, 즉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극동방송을 뭐 채널을 마치고 계신데 듣기 싫어서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은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설교자들은 그리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이 진리는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하고 강조되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벨릭스를 관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아주 그리고 달변자여 변호사였던 더둘로가 이제 바울에게 와가지고 죄과를 되레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벨릭스는 즉시 그들이 실제적인 어떠한 죄과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는 바울을 자유롭게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정치가였어요. 유대인의 반감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요. 바울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옳은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게 뭔지는 알았지만 정치적으로 유익한 쪽을 그는 택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벨릭스는 바울과 개인적인 면담 시간을 갖게 되죠. 이때 바울은 분명히 그의 영혼의 심각성을 문제 다루었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치가였던 이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자, 이제 그는 다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시간은 벨릭스에게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다시 오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면 그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 24장 26절로 가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는 어쨌든 능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사람이었고요. 뇌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는 뇌물을 받은 후에야 바울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27절로 가보세요. 24장 27절. 이태를 지내서 브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랬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벨릭스는 끝까지 바울을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바울을 감옥에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로마의 정치는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에게 죄가 있든지 혹은 없든지 할 것 없습니다. 만일 그에게 반역죄가 있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죠. 만일 죄가 없다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나 혹은 다른 한 가지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는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25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이제 25장은 바울이 부당하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베스도는 벨릭스의 후임자인 새 통치자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 통치자 앞에 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의 계단에서 폭도들 앞에선 바울을 앞선 시간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헤드린 앞에선 바울을 보았어요. 또한 벨릭스 앞에서 그 후에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이런 개인적인 그러한 사람들 앞에 쓴 바울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또 다른 만남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는 베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후에 또 누구 앞에 씁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지도자들 앞에 나서게 되는데 그것은 큰 인내심을 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로마 제국의 고위 정치인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를 기뻐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가 주님의 부름을 입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봐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는 매우 큰 확신과 열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율하였지만 그는 그만 악한 성품과 탐욕과 욕심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바울을 불렀지만 그는 구원이 아닌 뇌물을 원했습니다. 감옥에서 힘들게 바울은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이 2년은 침묵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어찌 보면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라면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 위에 명백히 나타나 계시고 또한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제한받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종종 많은 위로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25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베스도는 상황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벨릭스가 베스도에게 바울의 투옥에 대해서 말했고 또 그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저는 그가 베스도에게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도 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베스도는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죠. 나는 그를 이리로 데려오고 싶지 않소. 나는 가이사랴로 내가 홀로 가고 싶소. 또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고 싶지도 않소.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보다 가이사랴가 훨씬 로마인들에게는 삶의 편안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은 여러 그 적들에 의해서 새 통치자가 오면 새 통치자에 의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 심판을 받고 또 그런 식의 경우들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베스도가 실제로 호성병사들을 습격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렸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가 알아차린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어찌 보면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데려오는 것을 거절한 대신에 그들에게 바울을 송사하도록 가이사랴에 갈 것을 구원하게 됩니다.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자신을 변호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과 함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여러분은 다시 바울이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예요. 2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차, 이것을 보아도 베스도도 역시 앞선 벨릭스와 뭐 정치인들이니까 다를 게 없네요. 악당들입니다. 바울은 도둑굴에 속을 뿐 아니라 악당들의 뜻속에 지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이에요.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실수를 했으며 또한 그는 가이사 앞에 나가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의 사건을 베스도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을 그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아마도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로부터 뭔가 좀 뇌물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바울을 비평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그는 당연히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합법한 아주 옳은 그런 일이었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은 곧 그에게 죽음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죽음의 길로 뛰어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런 죽음은 온당한 순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진리를 지키다가 혹은 전파하다가 당하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리로 갈 리가 천부당 만부당하죠. 안 가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걸린 암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며 또 그로 인한 죽음은 순교이기에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계신데 정말 그게 맞나요? 저는 그 암이 속히 낫기를 원합니다. 만일 저에게 그런 암이 걸렸다면 저는 얼른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아까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병 낫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을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 병에 어찌 진리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될 수가 있겠어. 병은 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한 2년 전 정도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로마로 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그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는 그들에게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그가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저는 당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로마로 갔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 실수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11절 봐보세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사죄를 범하였은 즉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며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참 분명한 바울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의 공의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공의로운 재판을 이곳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합법적으로 상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그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 길로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요청을 도호를 요청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 그 일들을 뭐 우리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은 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높은 신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신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주님을 위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팡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나름대로의 말씀이 되겠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였어요. 그는 그것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을 했던 것이죠. 저는 바울이 여기서 결코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5장 12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나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요 하니라. 베스도는 여기서 바울의 상소에 따르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와서 그랬어요. 베스도는 새 통치자로서 이제 막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치인들이 함께 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요. 그들 모두는 같은 당에 속해 있었다 하는 겁니다. 14, 15절입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랬습니다. 요 내용은 아그리파와 베니게는 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의사 누가는 그것을 여러 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대화 중에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베스도는 제가 여기에 데리고 있는 한 죄인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죠. 이것은 좀 드물고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울인데 그는 유대인의 고소를 받고서 벨릭스에 의해 이곳으로 호송된 사람입니다. 벨릭스가 그를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왕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서로 사는 길이니까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 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